이렇게 묻습니다. 특별히 소경이 되었다라는 그 상태, 그 고통스러운 상태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정말 이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죄 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였습니다. 저주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는 성전이고 그 다음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눈이 멀어서 읽지 못한다 이러면 이것은 틀림없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 원인을 죄를 떠나서는 뭐 결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소경됨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의 해석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부터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3절, 4절을 우리가 해석을 잘 건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한 절에 한 문장으로 꼭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문맥상 잘라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period.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둘 다 아니다 라고 단언해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4절과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야 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때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어로는 we must work the works of G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줘야 된다. 낮이기 때문에 진리가 임했고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장과 절을 때로는 꼭 이렇게 그대로 나누어서 읽으시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장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한 거는 13세기경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도 한참 지난 후고요. 그 다음에 절로 구분된 것은 16세기 정도나 가서 이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과 절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탁월한 그런 문학적인 그 세계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익히면 성경을 보기가 이제 더 정확해지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제거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라는 그런 해석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어떤 의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빨리 고쳐주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가서 딱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 능력 있는 의사지 이러면 이 의사는 나쁜 의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놓고 막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어느 날 탁 나타나셔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치유의 은혜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얄미워서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자꾸 벗어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딱 끊고 문장을 제자들에 대한 답변으로 그 충분하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그분의 일을 때가 낮을 때 지금일 때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소경이 된 원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보더라도 또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많이 들어가지고 제 입에 요한계시록이 입에 뱄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죄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까? 안 끼친다는 말입니까? 안 끼친다는 말이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쉽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사건에 앞서서 이렇게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온 인류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1절에서 당장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인류를 보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얘기하는 게 더 가까운 이제 번역이죠. 우리가 인류학을 영어로 anthropology라고 하죠. ology가 붙으면 뭐 체계화됐다, 논리화됐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체계화됐다. 그래서 학문을 가리킬 때 주로 이제 ology를 많이 쓰고, 근데 앞에 anthro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이 anthropos, 인류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anthropos를 보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영적으로 소경된 인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시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환상을 볼 수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뭐 그것도 뭐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는 어떤 한 일부분의 설명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첫 장부터 펼쳐놓고 보시면 영적으로 소경된 인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구절이 있죠.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일이 생겼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The Son God 이런 말이죠. 지금 아들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 소경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 예수,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강조되죠. 예수님께서 39절에 같이 읽으신 말씀 중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인간 동료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고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습니까? 1번 여전히 보지 못했다. 2번 마음으로 보았다. 3번 진짜 보았다. 4번 보든지 말든지. 몇 번이죠? 3번. 네, 똑똑하십니다. 역시. 우리 교회 사지선다형의 정답은 항상 3번. 3번입니다. 진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모양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아예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긴 재판을 당하는데 거기서 자기 눈을 뜨게 한 분은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도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하시게 되냐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씀 완전히 시적으로 선포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 왔음을 증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정말 참람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말을 듣기가 거북하고 싫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자기들 사회로부터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을 터인데 이 사람들, 이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경제활동의 협력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일도 막막해진 것이죠. 지금 이렇게 그 사회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그 당시로는 아주 최고의 형벌이죠. 최고의 형벌을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아들, 그가 붙어야 됩니다. 꼭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는 예수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인자가 당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인자가 누구신데요? 아, 이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라고 물으니까 인자가 바로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네, 제가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절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예배한다라는 그 예배 용어입니다. 그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그 지금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청년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물론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9절에 보시면은 아까 또 읽었지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게 한다라는 말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측면에 있어서 이 영적인 회복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뒤이어서 묻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저는 이 바보스러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지금 그게 41절에서 이 장이 끝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지금 뭐 본문에 그 용어대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봤죠. 그러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바로 그 회복이 된 하나됨의 상태, 즉 연합된 상태, 즉 뭐 사귐의 상태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 단절된 죄의 상태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즉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죄 가운데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저주와 형벌을 동반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어떤 극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구원을 받는 반면에 보는 자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멀다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소경과 바리새인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구원의 반대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면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심판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권위 있는 주석을 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태생 소경이었던 이가 점점 열린 눈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보게 된 반면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고집센 태도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특설 기간 동안 제가 한 시간 동안 파스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파스칼이 쓴 유명한 팡세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충분하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핑계되기에 충분할 만큼 어둡다. 이 성경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빛이 충분해요. 근데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성경 그리고 핑계되기에 충분할 만큼 어두워요. 각자의 자리에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금방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소경의 그 눈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에서는 좀 자세한 그 예수님과 소경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논쟁이 붙고 종교 재판에서 쫓겨나기로 결정이 되어서 쫓겨났다. 눈을 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이 사람이 인생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공동체로부터의 축출과 맞먹을 만큼 아니면 그 더 이상으로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정말로 이게 축복이구나를 알면은 뭐 어디서도 무엇과도 양보를 안 할 텐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좀 한탄스럽고 이런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AD 96년 이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90년에서 10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96년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와 이제 헬라의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의 혜택을 뭐 누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상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 여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로마 헬라의 그 삶의 방식과 사고와는 구분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좀 튀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크리스천 공동체의 리더니까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근데 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핍박을 아주 심하게 하던 도미니아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암살을 당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가 이제 풀려서 이제 에베소로 갔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96년도에 이제 갔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도 아주 틈틈이 많이 나온 말이었는데요. 누가 참신이냐 지금 이 이슈인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은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참신이냐 예수가 참신이냐 이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문제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아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확정적일 수 있죠. 확정 지을 수 있었죠. 예수를 믿고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모르면 확신하고 확정 지을 수 없죠. 우리는 지금 과연 어느 쪽에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맛본 이상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공동체에 속했을 때 여전히 뭐 거지 취급 받고 그러면서 뭐 조금 연명은 하고 하는 그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눈이 떴으니까 아 그 사회가 날 좀 더 이제 우대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거 다 아무리 최상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 속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축복이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은 사람이 정말 의지가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과의 의리 그게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정말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회복과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의 축복들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알 때 그때 나는 그분 품에 안겨서 사는 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나 권력 그리고 편안함보다도 훨씬 더 좋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속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을 좀 두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기에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사람이 길가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의 지금 그 큰 제목이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그 서로 이제 통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평생에 자기가 소경된 이 고통은 자기 죄든지 부모 죄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노상 듣고 살았습니다. 일종의 이것이 사회 통념이 주는 압박이죠. 그것 외에는 더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럽니다. 요즘도 우리는 다들 그럽니다. 먹고 살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면 다들 거기에 끄떡끄떡하지 않습니까? 맞아. 계산해 보니까 정말 그렇네. 그래서 계산하기 또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또 계산이 안 나오니까 엄청나게 또 자기 나름대로 애써야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단서가 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해친 것은 죄 때문이다. 한탄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소경 아닌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사람의 심정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밋밋하게 들리지 않았겠죠? 엄청난 경이로움이죠?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 여태까지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이랬겠죠? 충격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경의에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세상에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정죄하고 정죄받고 죄 때문이다. 넌 이거 잘못된 거야. 왜 맨날 이래? 항상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정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이 딱 우리 귀에 들린다고 정말 생생하게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놀라서 정말 지붕을 뚫고 날아갈 판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토록 그냥 밋밋하고 교회 오면 의례 듣는 말 뭐 그러려니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자랄 수 있는 그 근거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뭐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을 들어요. 평생 소망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질 수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버려졌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은 내겐 임할 수가 없다. 이제 모두 다 저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덩달아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또 비관하고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창조주라고 믿고 그리고 역사의 완성자라고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버려진 정말 그야말로 정말 미물에 불과한 나 같은 자에게 실패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이게 도대체 너무나도 큰 말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일을 행하신다. 이것도 또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냥 뭐 슬쩍 뭐 그러면 좋고요. 뭐 안 그래도 뭐 누가 기대하겠어요. 뭐 이런 식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이면 우리가 박차고 뛰어나가야 되겠죠. 세 번째, 그가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 하시는 대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탁 하면 싫다 이거죠. 근데 눈을 감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 진흙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퇴화하는 소리 때문에 침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딱 닿는 순간에 그 따뜻한 진흙이, 부드러운 진흙이 자기 눈에 싹 발라지는 순간, 여자분들은 혹시 마사지 받으러 가보신 적 있죠? 그때 그 정성스럽게 자기 얼굴을 싹 만져주는 그 순간을 조금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은 이 순간보다는 훨씬 못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진흙은 요즘도 그 효험이 커서 약으로도 쓰이고요, 피부 이제 치료제, 그리고 또 비누로도 만들고 화장품으로도 만들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큽니다. 그 사회 가면은 그 진흙으로 하는 그 사업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흙으로 마사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그냥 온통 진흙이니까 다 얼굴이고 뭐고 그냥 눈에만 안 들어가게 하고요. 다 바르고서는 뭐 피부가 좋아진 데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버려져서 저주받은 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가 와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라든지, 그렇죠? 얼굴을 만져준다라든지, 손을 잡아준다라든지 이런 터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중간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의 부모조차도 이 사람 굉장히 냉대하고 냉정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조차도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터치를 맛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친도 이제 그 당시 효험이 있다고 뭐 약효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민간 요법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둘째치고 당신이 당신 체온에 맞게 딱 비비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발라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대우입니까?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평생 맛보지 못한 귀한 대우입니까? 너의 죄 때문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할 거다. We must라고 했죠? 반드시 할 거다. 소망이 솟구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진흙이 부드럽게 발라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온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야말로 personal relationship, 그렇죠? 개인적인 그 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그 존재 자체부터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셨고 진리에 비추신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과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 빛에 비춰지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그대로 대우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똑같이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진리에 입각한 하늘의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그 말씀과 영혼의 터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면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제 온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예 나는 목사고 뭐가 안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영적인 자산이고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오셔서 저는 저를 욕하고 저는 저를 비관하고 아유 정말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나쁜 뜻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 예수님 음성 들었다 하면서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그냥 그러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시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더 정말 정확하고 경험적이고 확정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를 않을까요? 물론 원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말을 더듬는 걸 보니까 제가 긴장했나 보네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진리에 정말 풍요롭고 분명한 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방문조차도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그 마음이 강렬하고 선하고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몰라줄 때는 그만한 강도로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 설교에서도 설교 마무리해서 이런 말씀 드렸고 또 어저께 새벽 예배에서도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적었다고 그렇게 요한이 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구장에서도 예외 없습니다. 혹시 교회당에는 가까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그냥 대면대면 멀어진 분은 없으십니까?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를 입증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 증상들과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성도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특정인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 그렇지 라고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누고 들었으면 그 다음엔 자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가 조목조목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아니고 저렇기 때문에 그게 기고 이렇게 말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목양의 기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까지 오셨으니까 성령의 맛을 보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예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살피셔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똑같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셨다면 또 한 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